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것은 없고 뜻이 자명한데 오늘은 여기에 감사의 교훈을 쫓아서 수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질병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병약한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집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 겨우 교회에 나오시긴 했지만은 몸이 편치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만큼 생활하고 또 예배당에 두 발로 걸어서 나오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기도 하시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만큼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제 몸이 많이 아파봐야 이 건강을 참 감사하게 더 여기실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그냥 누워 있어야만 하고 또 몹시 아플 때는 이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도 건강함을 이만큼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지만은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건강 문제나 우리의 이 세상의 생활은 자기 지혜를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몸이 아파서 침상에 눕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영어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어 혹은 치료가 되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 비결은 물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약도 드시고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건강의 비법이라고 할지 건강의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건강이 되고 또 몸이 좀 아파도 치료가 되고 조금 아프신 분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바로 살려고 애를 써봅시다. 좀 참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 조금 아픈 기간이지 누구에게나 다 그런 훈련 기간, 단련의 기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욥 같은 의인에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책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좀 참고 잘 견뎌 나가는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몇 년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지금은 그래도 약을 끊은지 한 2년 이제 돼 가는데 감사하고 또 그래도 왼쪽 발목이 조금 아파서 옆에 정형외과 갔었는데 예, 무슨 아킬레스건이 조금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발을 쫙 뻗어서 이렇게 힘주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약 조금 들고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약 좀 먹으니까 좀 괜찮아요. 괜찮고 요새 운동 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운동 발을 쭉 펼쳐서 뭐 하는 가르쳐주는 운동을 좀 하고 그럽니다는 발이 아프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걷지를 못해요. 우리 여기 새벽기도 오느라고 집에서 여기 비탈 걷는데도 뒤에가 당기고 아프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만큼 오늘은 이제 별로 통증이 없어서 걸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안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건강하게 예배당에 올라오신 거 감사합니다. 누워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굶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직장 없는 사람이 혹 있으면. 그러나 그는 소수고 예외적인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진짜 옛날에는 못 살았잖아요. 제가 간혹 얘기한 대로 저는 어릴 때 밥이라는 것은 예, 무 쓰려가지고 된장 풀어가지고 그게 국이고 김치 좀 있고 밥하고 그렇게 먹으면 밥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거기다 뭐 반찬을 좀 해서 영양 있게 먹고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릴 때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피검사를 하면은 알부민 수치나 이런 뭐 이런 뭔가에 좀 이런 그런 수치는 좀 낮아요. 그거는 어릴 때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높아지질 않아요. 지금은 열심히 먹느라고 단백질 섭취를 해도 그 수치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이만큼 다 살고 있고 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심방해 보면은 글쎄요 제가 잘 뭐 심방하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은 굶는 가정은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귀뜸해 주세요. 교회가 헌금이 바닥이 날 정도라도 우리가 구제비는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일할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면 자기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금 임금이 싸서 그런 직장에 취직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직장이 없어서 일 못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것이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들이 채용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그 대기하고 뭐 있고 그 지경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배가 부르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먹고 사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왔는데 그 정도 받아갖고는 나는 취직 안 하면 안 했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것은 그래도 배부른 소리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단 몇십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있어야 입에 풀칠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집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 몇십만 원 가지고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몇십만 원 가지고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게 먹고 사는 그런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무리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계시다고,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도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을 하는 믿음 없는 인생이니까 주께서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아시고 단지 너희가 먼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도덕적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늘날 말로 환원에 말한다면 너무 돈 사랑하지 말고 정욕 사랑하지 말고 땅에 헛된 건 너무 구하지 말고 허탄한데 절대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면서 열심히 살면 굶겠느냐? 굶겠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망하는 수는 있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는다. 굶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느냐? 누가 그러면 대답을 하십시오. 밥 먹여준다. 누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 온 세상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바로 믿고 잘 믿으면 밥 먹여주십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서 밥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나가서 취직도 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내가 먹고 살 정도는, 그러면 부자 되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부자는 부자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믿음이 독실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면 돈한테 져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면 그 부요함 가지고 선한 일, 전도 사업도 많이 하고 문서 사업도 많이 하고 그 일로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필리핀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필리핀에 내가 구호금도 보내고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물질적인 부여를 주니까 그거 갖고 나쁜 짓이나 하고 또 남은 굶어 죽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좋은 비싼 것만 사입고 사먹고 호화호식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이면 너는 정신이 없구나. 지금이 그런 거 살 때냐? 그런 거 비싼 거 살 때냐? 좀 싼 거 사고 그 돈 갖고 선하게 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탐심 부리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족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자족하면서 그 정도는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얼마를 도대체 먹어야 우리가 실컷 먹습니까? 먹는 것은 조금 영양 있게 못 먹어서 그렇지 배부르게 먹는 것은 라면도 몇 개 끓여 먹으면 실컷 뱉어지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별로 몸에 안 좋아서 안 먹는 것뿐이지 배가 고플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북의 우리의 동포들 같은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로 소통이 되는 이북의 우리 동포들 우리들을 다 가족들 친척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철원에서 금화에서 내려오신 예, 말하자면 탈북민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천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예. 같은 형제들 동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 목숨을 내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고 예, 탈북을 해서 저 광활한 중국을 예, 돌고 돌아서 베트남이니 라오스니 그런 데로 뭐 따져서 예, 겨우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사회적 환경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올해에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쳐봤어요. 2013년도에 일어난 사건들 치니까 구글이라는 건 재미있어요. 그 치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글들 2013년에 일어난 사건들 좀 써놓는데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게 있었지. 거기 보니까 중동의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누가 써놨던 게 그 알고 있는 얘기죠. 거기 보니까 매일 거의 100명의 사망자가 죽는 사람이 100명이랍니다.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지 뭐 언제 전까지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전으로 희생된 사람이 6만 명이라.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은 참 예, 비참한 것이죠. 정부군이 자기 백성들을 예, 막 예,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니까. 비극이죠. 실종자를 포함하면 그보다 배 이상은 될 것이다. 어떤 거기에 나온 통계는 30만까지 얘기를 하는데 6만이 통계로 죽은 자요. 그리고 실종한 자들도 아마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따지면 그것은 10만이 넘고 20만, 30만에 육박할 것이다.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시리아에서는 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지경은 아닙니다. 미국 보스턴 마라톤 행사장에서 폭탄 테러 일어난 소식도 기억합니다. 세상에 그런 아주 최인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라톤 예, 그런 행사를 하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죠. 어제 헬리콥터가 어디 예, 삼성 아이파크 그 최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에 부닥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요.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큰 재난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스산성은 얼마 전에도 2008년인가 언제 큰 몇십만이 죽는 아마 그 지진이 있었죠. 이번에도 또 지진이 일어나서 공식적인 사상자 수가 1만 2천 명을 넘었다. 그런 거 있고 또 터키와 이집트에서 대규모 소요가 일어났다. 신문에서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있은 후에 방사능 오염수로 누출 오염수가 나와가지고 온 세계에 예, 걱정거리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은 아직도 황폐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 주인은 아직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데서 그 이웃 나라가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 위험하기 그지없는 나라. 우리나라도 예, 이북의 첩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테러 한번 하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부수는 것 그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예. 제대로 잘 지키는지 공무원들이 정말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의심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북에 오직하면은 이북 병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내무반을 두들겨서 예, 귀순한다고 두들기는 지경이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야? 희승이가 그랬는지 희민이가 그랬는지 그 병사만 그거를 부닥쳤어요. 그게 될 말입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이북의 병사가 그까지 내려오면 만일 총 갖고 돌아서 다 쏴 죽이면 어떻게 될 판입니까? 그것이 이런 지경이 이렇게 안보의 의식이 해이해져 있고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또 방금도 말했지만은 2주 전에 필리핀 타클로반에 시속 379km의 초대형 태풍이 폭풍 해일을 동반해서 와서 현재 아마 사망자가 공식 사망자가 1만 명 정도라죠. 이재민이 430만 명이랍니다. 430만 명. 그것은 웬만한 도시들을 우리가 수년 전에 제가 대구 가니까 대구가 70만 그러던데 지금 하면 몇백만 됐겠지만 430만은 한 도시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과연 타클로반의 그 황공 촬영한 거 보니까 완전히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리죠. 세상에 무서운 재난이 필리핀을 강타하고 그래서 여러 자유방들 많은 나라들이 예, 어느 나라는 뭐 천만 불, 1300만 불, 800만 불 항공모함을 이동하고 우리나라도 뭐 500만 불 보통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은 예비비가 없으니까 그 정도겠지. 6.25 때 그분들이 몇천 명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았을 터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힘이 있으면 더 많이 도와야 될 그런 관계이겠지만요. 또 우리나라도 불안한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 우리는 잊혀졌지만은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했고 3월 14일에는 휴전협정 백지화,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 덜어 했지만은 백지화를 선언하고 또 3월 20일에는 KBS, MBC, YTN, 농협, 신한은행 등 방송금융 6개사의 전산망이 뚫렸습니다.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4월 18일에는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됐고 또 6월 25일에는 심지어 청와대가 해킹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 회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저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하느라고 회원 가입을 했었는데 그리고 새누리당은 250만 명, 군장병 30만 명,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 10만 명, 주한미군 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사이버 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허술해가지고 예, 외부에서 침입하면 청와대도 뚫리는 정도가 되면 막상 정말 위험한 일들 이제는 모두가 다 전산이 아닙니까? 모든 행정망 그걸 뭐라고 그러든가 우리 행정망 자체가 지금 다 잃어버렸었다고 몇 달 동안인가 뭐 얼마 한 달 동안인가 얼마 동안 그게 완전히 개방됐다가 겨우 찾았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모든 비밀번호와 그 시스템 원리 자체가 완전히 외부에 노출된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토크하는 데서 들었는데 그것도 아마 조사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허술한 게 많고 이 정치권들이 싸움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잘 챙겨야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가들이지 정치가들이 자기 이름만 날리는 것이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공무원들이나 정치가들은 그런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인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 우리는 이만큼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만큼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자유가 없는 공포정치의 사회라고 탈북자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를 제가 간혹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 아 저게 사실이었구나. 저게 우파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저들이 정말 탈북 미녀들 나와서 그 뭐 하는 거 있죠. 무슨 요새 그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고 북한의 실정들을 다 얘기하는 걸 보면 와 저런 사실이구나. 그것은 무서운 공포 정치의 사회이고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풍요를 누리고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를 이만큼 지켜주셨고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혼란시키려는 불순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발전한 일들을 우리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까 말한 우리가 60, 70년대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하면 그때에 못 살던 그 시절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지금은 너무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총 생산액은 1조 2,580억 달러로 세계에서 15번째라고 합니다. 국민 총 생산액, 이 조그만 나라가 인구 5천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15번째고 북한의 400억 달러에 비하면 해방될 때는 북한이 더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국민 총 생산액은 400억 달러 정도라고 하고 북한에 비하면 우리가 30배의 그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1인당 소득도 23,679달러 언제 통계인지 몰라도 그렇게 최근에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세계 100개국 중에서 34위로 중국보다도 4배나 많고 북한보다는 20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선박 건조량은 OECD 30개 국가 중에 1위고 전자제품 생산은 세계 4위고 2010년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력은 경제 경쟁력은 세계 100개국 중에서 3위라고 하더군요. 와, 우리나라가 대단히 발전한 면모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은 133개국 중에서 19위라고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사망률도 38개국 중에 1위요. 자살률도 34개국 중에 1위요. 출산율은 237개국 중에 219위로 바닥에 가까워서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4, 50년 전에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이전 시대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 때문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한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만큼 안정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제가 지금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사회적인 안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죄값은 죽음이며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대속죄물의 피로서만 죄 씻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이신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대속죄물이시며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도덕적으로 또 쇠하여지지만 하늘에 간직된 것 곧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지요. 그 성은 죄가 없는 성입니다. 또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도시로 묘사되며 거기에는 눈물과 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증거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특별히 하관식 할 때마다 근래에 우리 유영희 집사님의 장례식 할 때 하관식에서도 그 설교했죠. 부활에 대한 설교 말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열매와 같이 어느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할 때는 이전과 같은 연약한 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전도서의 증거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의 애착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인생이 죽고 마는 것이며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죄 씻음을 얻음으로써 영생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과 영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주신 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리라.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위로자 혹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행하다가 어느 날 낙심해서 이제는 더 예수 안 믿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이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으니 끝까지 잘 인내해서 천국에 꼭 들어가도록 하거라. 인치시는 그런 보증이 되신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평안한 환경,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주심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기를 소원하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또 이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것들은 그보다 비교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그것도 주실 것입니다. 이 큰 구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회도 끝까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믿습니다. 우리 중에 오직 아직 주님을 영접지 않은 자는 없습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늘 출입하시지만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와 같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필요하면 목사들과 또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